구원의 서정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화된 부분인데 여지껏 배웠던 그 구원의 서정 앞부분을 총정리하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고 아 안 되겠구나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사역의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공급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성령님.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구원론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 우린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았고 알고 또 고백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순서를 나누고 공부하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서정.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 Order of Salvation. 성령의 그 구원 사역을 순서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서, 단계 이야기하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를 쫑긋하시고 여지껏 배웠던 구원의 서정 첫 번째부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다 같이 시작.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건 은혜입니다. 소명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다 함께 시작. 중생, 거듭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백년도 못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중생도 은혜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단계, 세 번째, 다 함께 시작. 회심, 방향 전환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것을 바라며 살았는데 회심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의 시선이 썩어질 땅에서부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직도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회심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 함께 시작. 칭의, 의롭다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죄다. 의롭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시작. 양자, 자녀 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셔서 자녀된 나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 징계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재산 천국, 천국. 이걸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되게 해주셨는데 100년 동안 사는 이 땅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지만 이제 상속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다섯 가지의 은혜가 누려지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럴 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순서적으로 설명을 하였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시고 얼마 있다가 중생하고 얼마 있다가 희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동시에 다섯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적 구원. 예, 이 구원은 우린 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이 다섯 가지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면 이 다섯 가지가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 무슨 과정이 있나요? 태어나면 자라야 되겠죠. 자라는 건 지금 자라는 겁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는 과거의 과거적 은혜였는데 이제 오늘 강의할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는 거룩해지지는 완전히 거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될까요? 천국에 올라갈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미 다섯 가지 과거적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부하게 될 성화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중생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원 형제가 자기 아내 다니를 보고 그 모습 보고 문득 가끔 제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질문이 쉬웠나요? 제 딸이기 때문에 저를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요? 예. 동의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 쳐다봅시다.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성화의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함께 시작.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한문이 가끔 더 이해하기 좋을 때가 있습니다. 성화. 성은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 화는 될 화.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스럽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 아프리카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다 주님을 닮아간다고 겉모습이 닮아갈까요?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성품에 관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품에 관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적인 성품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사용했던 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는 사람이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많이 쓰죠. 거룩은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는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폼 잡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영어로 하면 separate,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집니까? 안 섞여집니까? 안 섞여지죠. 함께 있어도 안 섞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면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separate 되는 거. 그 사람과 같이 밥도 먹고 그 사람과 같이 비즈니스도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아비가 마귀지만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교인이라는 뜻은 성도를 포함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가 늘 쓰고 있지만은 그 성도의 엄밀한 뜻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렇게 닮으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이유를 한 번 더 언급, 오늘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3절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였을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볼 것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니까 아무리 해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오케이. 그럼 내가 자녀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화는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성화를 더욱 이루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화의 과정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성화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자의 은혜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성화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배울 때 코치가 몸이 뜨도록 잡아줍니다. 그렇지만 물장구는 누가 쳐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른이 뒤에서 붙잡아줍니다. 그러나 페달은 누가 밟아야 됩니까? 배우는 어린아이가 밟아야 되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비유한 겁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코치가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나의 노력이 더해져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선적이지만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신 참 스승이신 성령님의 지도와 도움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제가 청년회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에 오래된 일이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장 큰 홀에서 극동방송국 주최로 전국 성가제를 공연할 때였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큰 교회들이 초청이 됐는데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찬양을 잘하는 음악 실력이 좋은 저희 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는데 지휘복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휘자들은 다 연미복, 턱시도를 입고 왔는데 저는 지휘복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 자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지휘복이 없어서 그분 옷을 대신 빌려 입고 지휘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몸매가 그땐 저도 아주 날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몸매가 비슷한데 차이는 키가 틀려요. 그분이 이렇게 크고 나는 이렇게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으니까는 바지가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이 바지를 입고서 이걸 접었어요. 양복을 접어갖고 그리고 이제 양복을 겉에 입고 그리고 지휘를 하러 갔습니다. 지휘복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신랑 예복 대신 연주복을 그때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다른 합창단 지휘자는 다 대학 교수, 음악 전공자였지만 그때 저만 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던 아마추어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음악의 조예가 뛰어나신 담임 목사님과 다른 관계자들이 저의 지휘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 선생이 지휘를 제일 잘했어. 가장 뛰어났어 하고 음악 공부할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사실은. 제가 그때 지휘하는 걸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음악 학교는 가지 않았지만 지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불을 끄고 메시아 헨델의 할렐루야 2시간 반짜리를 틀어놓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휘자 볼프강 자발리시라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그분 지휘를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불을 끄고 하루에 한 번씩 2시간 반 동안 다 지휘를 하는 겁니다. 사인을 주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다시 말하면 그 위대한 지휘자의 지도를 받다가 보니까는 저의 지휘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위대한 지휘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자랑을 한 이유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위대한 지휘자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참 스승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느니라.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데 성령님의 도움을 지도를 잘 받으면은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품. 성화는 이러한 성품으로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또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큰 복인 것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복만 얘기하는데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는데 성화의 은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화의 은혜 첫 번째 다음께 시작. 성화를 이루어가면 죄의 부패에서 떠나는 능력을 얻는다. 주님의 자녀가 됐고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부패에서 떠나기는커녕 죄짓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화를 이루면은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은혜 중에 하나가 죄의 부패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 이거 은혜입니다. 이거 복입니다. 아무리 잘 살다가도 죄의 그 부패에 빠지고 나면 인생이 막 많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성화의 은혜, 죄의 부패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 성화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다 함께 시작. 성화를 이루어가면 선을 행할 능력을 얻는다. 선을 행할 능력. 우리는 잘 무엇을 받고 얻는 것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선을 행할 능력.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선을 못 행해요. 그러나 성화를 이루어가면은 선을 행할 능력.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썩어지는 것에서 떠날 수 있는 능력. 요셉이 그랬죠. 딱 끊고 떠났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 능력입니다. 성화가 되면은 못된 성품, 나쁜 성품이 버려지고 변하여 성숙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런 성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 모세,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모세.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갖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하는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빌어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종교적인 사명의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살 때 그 당시 그때 그의 성품은 좀 폭력적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때려 죽였어요. 정확합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욱하는 성품 때문에 욱하는 성품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살인한 장면을 제가 몇 번 살펴봤는데 칼을 갖고 죽였다든지 돌을 갖고 쳐 죽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품이었습니다. 40살까지. 그랬던 모세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성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성화된 모습. 다 함께 시작.
이사 모세는 온유함이 시내의 모든 사람보다 심하다.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였다. 1절 2절에 볼 것 같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시포라였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구스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갖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이 형과 누이였습니다. 왜? 하긴 또 사실 기억하시죠? 모세의 그 첫 번째 부인은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고 다시 재혼했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누나하고 형이 계속 비방합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이 비방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비방할 때는 그게 마음의 상처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미리암하고 모세가 그걸 갖고 비방하다가 나중에는 모세의 권위까지 비방합니다. 모세가 리더자인데 뭐 너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냐? 나도 한다. 막 이렇게 엄청 비방을 바깥에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대꾸지 하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손을 보셔갖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욱 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성품이었는데 성화되어서 모든 것을 온유함으로 참는 성화를 이루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틀리면은 대판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성품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성도들은 바울이 변화했지만 좀 기피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 과거의 전적 때문에 정말 변했을까? 하고 자꾸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착하고 성품이 좋고 열두 사도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가서 열두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하였습니다. 아니었으면 예수님 만나서도 왕따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다시 그 메인 주류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차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앞으로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가자 하고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젊은 마가는 포기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바나바하고만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바나바하고 또 바울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기하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사역자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를 사도들에게, 사도들의 메인 그룹과 교류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바나바의 의견을 쫓아가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자하고는 함께 다닐 수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다니자.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선 이런저런 상황과 사정을 보아서 함께 가는 게 마땅하고 상식적일 텐데, 바울은 자기 기준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이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성품이 그래야 했던 성품이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변화했습니다. 어디까지 변화했을까요? 어디까지 성화되었을까요? 바울이 인생 말년쯤 되어서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감옥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다 함께 시작.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다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함께 일하였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가는, 우리가 다 아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소명부터 양자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품은 어떠한 성품이 되기를 원하시는가요? 우리 본문의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성화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차단하고 죽이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살려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죄를 차단하고 어떤 죄를 죽여야 될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일곱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펄펄 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참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도를 잘 받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잘 노력하여서 끊을 죄는 끊고 받은 은혜를 더욱더 살려내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은혜를 입어 부패에서 떠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